여호와서 2장 21절 22 23 24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은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복은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세 번째 선고하는 시간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의롭다 하심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레딧을 얻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원하는 거였다 라고 하는 그 크레딧을 얻는 사건이었다. 무엇함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바로 이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어주니 이것을 크레딧으로 여기시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세계,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친구보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그러한 법적 지위가 중요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차원에서 벗됨으로 말미암아 그 분의 비밀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차원을 열망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초청하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세 가지, 그의 말년을 장식하고 있는 세 가지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한번 열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8장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어서 공경에 빠지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 이거는 참 놀랍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의 그의 믿음의 첫 그르마 단계에서 두려움이 임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이라 거짓말 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패턴이 진행됩니다. 두려워해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리고 또 신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의하면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세이고 경수, 여자의 생리가 끊겼다고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는 뭐 100살 돼도 여전히 젊었겠죠.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노아 시대로부터 상당히 많은 시대가 지나갔을 때 90세 된 여인은 그리 우리가 보기에도 늙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랄 왕이 그 사라를 데려갔다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당연히 아비멜렉이 항변하겠죠. 그 항변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믿음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래서 공경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을 향해서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랍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의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으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했어요. 방패요. 위험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설득 작업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여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믿어도 괜찮아. 너의 생애 전부를 다해서 전적으로 헌신해도 너의 생애 가운데 손해가 나지 않을 거야. 장면이 바뀝니다. 21장이요. 약속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1, 2절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신 그분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묶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거짓하고 compatible, 거짓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집니다.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은 절망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브렉트루가 일어났을 때 호탕한 웃음입니다. 절망적이고 이건 안 돼. 우울하고 가망이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돌파가 일어났을 때 웃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삭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삭이란 그 뜻 이츠학 히브리어는 이츠학 이 뜻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기분 좋은 웃음이에요.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봅니다. 1년 전에 주님께서 방문하여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지금은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을 그 아이를 보면서 전능한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신뢰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21장으로부터 22장 사이는 얼마나 시간적인 개입이 있을까? 이삭의 나이를 가늠하는 어떤 클루가 무엇일까? 이삭이 지금 10살일까 15살일까 이삭이 나무 그 무거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이삭을 온전히 태울 수 있는 나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을 질 수 있는 나이 10살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5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15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40년 정도 지나요. 아까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 15년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마도 방문하셨고 말씀하셨고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15년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40년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해요. 시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2장에 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이 페이라조는요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환경적인 힘든 환경, 그러니까 도전적인 환경을 주어서 그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지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페이라조가 야고보서에 쓰이는데 헬라어요. 이것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나를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쳐 보려고 이런 뜻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해 보시려고 어느 순진인지 보려고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 자체로 아시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휴머니티,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직접 체험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을 보십시오. 이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성육신 하신 그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표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게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한 산, 이 산이 무엇일까? 어디일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몇 가지 클루가 나오지만 그보다도 유대인의 전승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역사적인 정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바로 그것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라 표현한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출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지배하는 것은 어떤 생각일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어느 정도 확신할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무엇이 지금 형성되어 있을까? 워딩 하나하나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이 구절을 보는 느낌이 달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5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초기에는 아, 그 종들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정황적인 사실들,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내용을 조명해 주는 그런 진리의 빛 가운데 보지 않고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참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아, 종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동일하게 이삭이 묻습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물은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 처음에는 안심시키는 말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을 읽어보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야고보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떤 행함이 있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그를 지배했던, 그를 주장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 그것이 끝났을 때 실제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그만두게 하죠. 진짜로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진행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과정을 실제 일어난 것처럼 받으시고 생략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죽였을까? 이 클루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 왜 종들에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랬거든요. 이게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종들을 안심시킨 말 아닙니다. 진짜 이것을 확신했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곧 올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올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은 무슨 약속이요?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만큼 될 것이다.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리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인데 왜 외아들을 드렸을까? 어떻게 외아들을 드렸을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확신으로 그를 지배했던 강력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커져 있었는지 말이죠. 저와 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큰 것 같은데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구, 이러한 테스트,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하기에 정말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후손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컸길래 어떤 확신을 했다고요? 칼을 진짜 들어서 지금 이 이삭을 내가 내리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장에서 이삭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115세쯤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은 너무 커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이 있고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정도 하나님이 자리 잡으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힘이 세도 이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없는 이 표현이 주어지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렀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기를 즐거워했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신적인 존재께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향해서, 말이 안 되죠. 신적인 존재께서,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께서 그분의 지혜와 권능의 결과로 호흡하게 된 흙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저 여러분의 태스크, 미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어드리는 그런 작업. 신뢰하여 믿어드리는 작업.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어드리는 이것이 강한 살아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너무 희미해요. 약해요. 2009년에 여기 관련된 어떤 저 묵상 노트를 뒤적거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달라서 어떤 사람도 지존자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를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셔서 주께서 설계하시고 단장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도성을 그들에게 안겨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적 환경 자체가 무슨 속도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원을 가지고 계세요. 지식과 관련된 것, 정보와 관련된 것, 그분이 관장하십니다. 소유와 관련된 모든 것들, 그 자원들 주님의 세계에 다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 열망하는 것과 관련된 것, 주님께서 사실은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붓이 되면,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 내가 주님을 신뢰해 주는,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신뢰해 주는 것을 연습해서 하나님의 붓이라 칭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원들이 나의 자원들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말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자녀로서 와서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차원. 여기도 물론 회복되어야 될 진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소돔과 그 소알 땅의 그 무법한 상태로 인해서 심판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하고는 말이 통하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큰 비밀을 그분의 속사정을 깊이 있는 것을 다 말해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 가운데 육적인 미성숙 가운데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그 계획을 알려줄 때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주님을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차원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냥 철부지 자녀로만 있으면 그것을 어뷰즈해요. 남용해요. 잘못 사용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아마 자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잘 알고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40년이 지났을 때 이러한 완성된 차원의 믿음을 보여줄 때 어떠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와 그분의 비밀도 안전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짧아졌어가 아니고 지금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그분의 마음에 다가가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